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더우니까 어디 여행 가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스위스로 한번 가볼까요? 스위스 하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알프스. 예, 아주 멋있습니다. 그 알프스 아주 아름답습니다. 근데 거긴 또 정수는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꼭 한 번은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있지는 않지만은 스위스는 또 그 독일 못지않게 정밀 산업으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 스위스의 가장 대표적인 정밀 산업이라고 하면은 바로 시계 산업입니다. 잘 아시네요. 뭐 오메가, 롤렉스, 피아제, 뭐 바텍 필립 그런 아주 고가의 제품도 있는 반면에 우리 실용적인 그 스와치 그 시계도 다 스위스 제품입니다. 그 스위스에서 시계 산업의 중심 도시는 바로 제네바입니다. 제네바는 쥬리히하고 바젤에 이어서 세 번째 도시입니다. 그리고 인구 합치면 약 한 근교가 잡지 한 37만 명 정도가 사는 그런 도시인데요. 이곳에는 이제 UN 유럽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ILO 국제 노동 기구, WHO 세계 보건 기구, 또 WTO 세계 무역 기구, 국제 적십자사 본부, 뭐 국제 통신 연합 등에서 크고 작은 걸 다 합치면 약 한 350개 정도의 국제 기구가 그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곳에는 각국의 대표부들도 위치하고 있는데 레마노스 바로 옆에는 북한 대표부도 있습니다. 그 시계 산업의 중심지답게 제네바의 가장 중심지에 가면은 거기 영국 공원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커다란 꽃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또 시내 곳곳에도 아주 그냥 시계 매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네바가 처음부터 시계 산업이 발달된 것이 아니라 제네바의 시계 산업은 바로 16세기의 종교개혁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독일의 루터로부터 촉발된 그 종교개혁의 물결은 이후 프랑스로 이제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는 시작부터 그 캐톨릭에 의해서 박해를 상당히 많이 받았고 또 학살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깔방을 포함한 그 많은 프로테스탄트들이 이제 그 박해를 피해서 피신을 했고 장깔방 같은 경우는 스위스의 제네바에 거주하게 되면서 이곳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주도합니다. 그 프랑스의 그 프로테스탄트 중에서도 특히 그 깔방의 교리를 받아들인 신교도를 가르쳐서 위그노라고 합니다. 그 박해를 받던 위그노는 앙리 4세 때 넝트 칙령에 의해서 잠시 그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바로 루이 14세 때 그 넝트 칙령이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탄압이 시작되자 결국은 다 이제 해외로 이제 많은 위그노들이 해외로 이주하게 됩니다. 뭐 영국을 비롯해서 네덜란드 등으로 다 이주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깔방이 그 거주하고 있던 제네바에도 당연히 많은 위그노들이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네바로 이주해온 그 위그노들은 대부분 직물이라든가 인쇄술, 특히 시계 제조술을 익힌 그러한 수공업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제네바에는 이미 그 뛰어난 솜씨를 지닌 금세공업과 그 보석 가공업의 길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깔방이 거기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사치품을 다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들은 상당히 쇠퇴일로가 되어 있는데 바로 그때 위그노들이 들어오면서 시계 기술을 가진 그 산업과 같이 합류가 되었습니다. 그때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오늘날 최고의 시계 기술을 가진 그러한 산업도시로 발달이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제네바는 깔방이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도시이고 종교개혁의 역사적인 물결은 제네바를 시계 산업의 중심도시로 그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깔방이 설교했던 생베르 교회 그 언덕 바로 아래쪽에는 프롬나드 데 바스티옹이라는 일반 시민공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그 야외에서 커다란 체스놀이를 하는 그런 사진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 시민공원에서 생베르 교회 쪽으로 쭉 보게 되면은 벽에 커다란 기념비가 세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종교개혁 기념비입니다. 이 종교개혁 기념비는 깔방 탄생 400주년을 기념해서 1917년에 제작된 것으로 폭이 한 100m, 높이가 한 5m 정도로 구성된 그러한 기념비입니다. 그리고 제일 가운데에는 제네바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당시 4인방 파렐 깔방 베이즈 녹스 그렇게 4명의 커다란 석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 기념비 옆에는 그 종교개혁의 슬로건이었던 어둠이 지난 후에 빛이 오리라 라는 그 말이 그 문구가 라틴어로 써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잘 모르는데 사진을 찍으러 이제 가까이 가서 보면은 그 규모가 상당하며 놀라곤 합니다. 자, 그 종교개혁 기념비에서 공원을 가로질러서 바로 맞은편에는 제네바 인문대학이 거기에 있습니다. 공원에는 특별히 대중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이제 인문대학에 있는 그 안에 있는 화장실을 잘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화장실에 들어가면 느낌이 상당히 이상합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있었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화장실에 들어가면 그 불빛 조명 색깔이 푸른빛을 띈 형광색입니다. 그래서 되게 음침하면서 뭔가가 좀 이상합니다. 자, 왜 그 환하게 켜놓지 않고 왜 그런 푸른색의 형광빛을 그 안에다가 설치해놨을까요? 바로 혈관을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젊은이들이 화장실에 와서 혈관에 마약 투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화장실의 조명을 푸른색의 형광빛으로 그렇게 다 설치해놓은 것입니다. 자, 종교개혁 기념비와 마주한 대학교 화장실의 푸른 형광색 조명. 너무나 대조되는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프랑스의 경우 그 개신교가 전체 종교 인구의 한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약 한 34%, 또 그리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약 한 35%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 인구 중에서 신구교 이 모두를 합치면 대다수가 이제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신도의 비율이 상당히 하락세에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만 해도 인구의 약 한 40% 정도가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즉 유럽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서, 또 그리고 인본주의가 발달하게 되면서 그동안 유럽의 주춧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그 기독교의 가치관이 점차 무너지게 되었고, 그 무너지는 것은 결국은 청년들을 방황하게 했고, 이로 인해서 마약과 환락에 빠져드는 그러한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었던 여호수아가 임종이 이제 다가오며 백성들을 세겜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하면서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즉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바로 앞서 고백처럼 이스라엘이 수고하지도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갖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기에 가나안에 들어간 지 불과 7년 만에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골고루 땅이 배분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4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그러므로, 즉 앞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었다면 오늘날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고백 다음에 이어지는 그런 말의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이 좀 이상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이제는. 자, 이 말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을 뿐더러 거짓으로 여호와를 섬겨왔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은 우리를 더욱더 의아하게 만듭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그 신이란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였던 데라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 지방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섬겼던 달을 우상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달을 우상시하는 것을 지금도 이스라엘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도 이스라엘의 신앙은 여호와 중심이 아니라 애굽을 섬기던 신들 역시 섬겼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내려오고 있다는 그러한 또 뜻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후자의 경우 35년간 일제 강점기를 거쳤던 우리로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35년의 짧은 그 식민지, 그 잔재가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경우 애굽에서 약 한 400년도 거기서 거주를 했으니까 애굽의 문화가 이스라엘 문화에 얼마나 많이 잠식해왔을까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섬기던 달신을 출애굽 2세대가 아직까지도 우상으로 섬기고 있을까를 그걸 생각하면 참 의아하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그 아브라함조차도 아버지 데라가 섬겼던 달을 우상으로 섬겼다는 그런 뜻이 될까요? 성경이 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 그가 했던 그 우상 숭배가 수백 년이 지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정착한 현재의 이스라엘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 한 사람, 나 개인의 삶은 나에게는 물론 후대에게까지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게 합니다. 큰딸은 대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그리고 막내는 중학교 3학년 남자입니다. 제가 짧은 기간이라마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느낀 것은 저의 과거의 모습이 아이들의 모습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의 좋은 모습만 나타나면 참 좋겠는데 제 나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놀라곤 합니다.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친구들이 잘못을 해서 야단치다 보면은 어떤 때는 과거에 저에게 야단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선적으로 저 자신이 과거에 생했던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만 제발 저의 이 못난 모습을 닮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 자녀이기 때문에 저의 못된 행실이 분명히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건 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그 못된 행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15절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루 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이 이방에 수많은 그런 우상을 섬겨왔다는 점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더 이상 이제 억지로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누구를 섬길지를 우리 결단하자.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자,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자, 여호수아의 이 결단은 자신의 한 개인의 결단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 집안의 결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 고백은 한 개인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안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 한 사람의 그 믿음은 자기 한 사람에 그친 것이 아니고 노아의 믿음은 노아 자신은 물론 자기 집안의 믿음이기도 했고 결국 노아와 그 집안은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사도행전 16장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하도 귀찮게 구니까 그 바울이 이제 쫓아버립니다. 자,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이제 뭐 그 굿 같은 걸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끊긴 그 여종의 주인이 이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난 간수 한 명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이제 다 도망갔구나 생각을 하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자신이 옥에 있음을 그대로 알립니다. 그러자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사람과 그 집안에 말씀을 전했고 그날 밤 그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감옥의 간수는 분명 좀 전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물었건만은 바울은 너와 내 집은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것은 바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됐고 결국 복음은 간수 그 사람은 물론 간수 집안 모두에게 전해졌고 이로 인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그 개인이 속한 그 집안의 믿음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30대 중반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모태신앙으로 자란 제 아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즉 제 아내의 믿음은 아내 한 사람의 믿음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 남편인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저희 집안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집안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시면서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혹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들에게 홀대받고 핍박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우자와 자녀와 우리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건만 아무런 응답이 없음에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만약 이곳에 계시다면 절대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개인의 믿음은 나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온 가족의 믿음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개인의 믿음은 이처럼 가족의 믿음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가 속한 공동체의 믿음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에 온 백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자, 여호수아의 고백 앞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앞서 2절에서 13절에서 여호수아가 수리했던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다시 한번 자신들의 입으로 간략하게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을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은 집단적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교회는 주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한 그 개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믿음이 한 개인의 믿음이 될 수는 없지만 한 개인의 믿음을 함께 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처럼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어떤 일들을 베푸셨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알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 교회들 중에서 대부분은 정보가 소수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보가 소수에 집중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대중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그러한 정보들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제가 잠시 다녔던 교회들 중에서 그 교역자 개인의 신수비를 이처럼 적나라하게 공개한 교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는 매월 결산 보고서를 나눠줄 뿐만 아니라 교회 홈페이지에도 그대로 공지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상임위원회에서 나누었던 그 내용들은 구역장님들에게 메일로 다 보내어지고 구역장님들은 그것을 그 내용을 우리 구역식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100주년 교회 기념교회를 위해서 역사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성도님과 함께 나누는 이러한 점들이 바로 100주년 기념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에 여호수아가 이제 답변을 합니다. 그 19절과 20절인데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요. 만일 여러분이 주를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여러분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여러분들을 멸망시키고 말 것이요.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허물과 죄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긴다면 가만두지 않고 재앙을 내려서 멸망시켜버릴 것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금까지 섬기던 그 이방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 자신이 있느냐라고 그들의 고백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재차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2절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려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는지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러서 그 법정에서 이제 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부모나 형제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감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이지 다른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청년 사역으로 아주 명망이 있었던 목사 한 분이 교회에서 일어난 그러한 성범죄로 인해서 교회에서 치리당한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목사님이 다른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준비한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저는 씁쓸한 마음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방송인인 강호동 씨는 세금 탈세 문제가 불거지자 자진해서 모든 프로그램에서 잠정적으로 은퇴했고 그것이 고의적인 세금 탈루가 아니었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방송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그 김구라 씨가 10년 전에 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해서 잘못된 발언이 문제가 되자 그 역시 잠정적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방송인들도 이처럼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잠정적이긴 하지만 은퇴를 통해서 자신의 반성하는 그 모습을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굳이 이 시점에서 그분이 개척을 했다는 소식은 과연 그분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얼마나 자중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게 합니다.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십니까? 저는 사랑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가 가장 힘듭니다. 아무개 때문에 시험 들어서 뭐 교회 나가기 싫어. 아, 교회 떠나야지. 그리고 실제로 떠나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 사람과의 문제를 인해서 내 신앙이 지금 막 흔들린다면 우선은 내 자신을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 수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수평은 내 이웃과의 관계라고 그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견고하게 서 있다면 주위에서 암만 흔들어도 까딱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가 약간 지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거죠. 이럴 때 누가 치거나 내리면 그냥 넘어집니다. 자, 믿음의 결단은 개인 스스로의 결단인 동시에 자신의 신앙의 결단을 점검하는 주체 역시 본인 스스로야 됩니다. 남이 아닙니다. 자, 스스로 증인될 것을 고백하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아직도 그 드라빔과 같은 그 외형적인 것을 새겨서 우상하고 있다. 우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치워버려라.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외형적인 물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적인 마음의 우상으로부터 탈피하라고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동경의 대상이다. 또 아직까지도 미지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자, 출애굽 1세대 정탐 보고에서처럼 이곳의 수확물은 그들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풍요함을 고대에서는 그 지역에서 섬기는 신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즉 가나안 땅이 풍요로운 수확물을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 족속들이 섬기던 신들이 베풀어준 은혜라고 생각했었기에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을지라도 앞으로 계속적인 그 풍요를 위해서는 역시 이방 족속이 섬기던 신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우상을 섬기기를 그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를 형상화했건 형상화하지 않았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 하나님보다도 무엇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바로 여호와의 질문, 여호수아의 질문이자 하나님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하우츠 바르트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Idols of Our Time,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대의 우상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혁명 이데올로기, 또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물질적 번영의 이데올로기, 안보 이데올로기 등이 그 서방지 세계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이자 우상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기독교인이건 비기독교이건 우리 사회가 섬기는 우상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가장 큰 우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돈 자체만을 어떤 목표로 삼는다면 돈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깎아먹는 그러한 우상이 되겠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돈에 대한 바른 가치를 알고 있다면 이 돈은 또 하나님의 사역에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 월요일 저녁에 그 힐링 캠프 보신 분 있으십니까? 아, 텔레비 안 보시나 보죠? 저 개인적으로 힐링 캠프 참 좋아합니다. 이번 주에는 음악가 박진현 씨가 출연했었습니다. 저는 그 프로를 보면서 진짜 프로답게 프로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 프로에서 박진영 씨는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도표를 그려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 목표가 뭐였냐면 20억 버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자, 20억을 벌면 그 돈을 은행에 넣어서 그럼 이자가 나오니까 그 이자를 받아갖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가 26살 때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목표가 달성이 되자 돈만이 있다고 자유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목표를 명예로 바꿨습니다. 즉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미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반대에도 무릎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진출해서 각고의 노력 끝에 아시아 작곡가로는 최초로 빌보드 10위권 안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이 목표했던 이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명예를 딱 얻고 보니까 자신이 성취한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고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준 그 어떤 절대자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 절대자에게 감사를 하다가 이웃과 나누는 자선으로 목표를 바꿨다고 합니다. 자, 이웃과의 나눔, 그 자선을 통해서 자기가 보니까 약 한 99% 정도의 만족감을 느꼈답니다. 그런데 1%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1%가 무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세상과 인간을 왜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그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과연 이 절대자가 누구인지 혹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자신의 최종 목표로 삼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물질이건 지식이건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면 물질과 지식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기 때문에 요수아는 지금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다 치워버리고 이제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행하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또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바로 종의 신분으로 신하의 신분으로 섬기겠다는 의미하고 이것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또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나님을 섬기겠는데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청종하다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듣다. 아주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따르다. 세 번째 의미는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온 신경을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 신앙생활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비전이 뭔가가 저의 제일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가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실상에서 저에게 말씀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저에게 꿈속에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매일 밤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잠을 딱 깨면 눈도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용히 생각합니다. 지난밤에 무슨 꿈 꿨지? 근데 그 제가 작정하고 기도하던 그 약 한 달 동안 있지 않습니까? 그 흔한 개꿈 한번 안 꿨습니다. 결국 저 한 달여 만에 접었습니다. 신대원 3학년 때 동기들과 저녁 늦게 이제 산기도를 다녀오곤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외국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산기도는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처음 산기도를 갈 때 상당히 뻘쭘했었습니다. 이제 친한 동기 3명이서 이제 함께 갔는데 산을 쭉 올라가더니 조그만 텐트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같이 이제 그러자고 그냥 주여 삼창 하자 그러더라고요. 되게 낯설 대로 삼창을 하니까 자 이제부터 기도합시다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한 10분 한 것 같아요. 근데 다 했어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제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되게 뻘쭘하더라고요. 아, 저 툭툭 쳐 보통 올라오면 몇 시간 얼마나 해요? 그랬더니 2시간은 기본이래요. 아, 저 2시간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제 다른 산에 올라가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밤에 기도하고 있는데 제 주변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올라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다들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들 역시 뭐 아마 단체로 온 것 같아요. 뭐 주여 뭐 삼창 외치더니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다들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게 이제 개의치 않고 이제 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아, 이번 기회에 내가 은사가 아무것도 없는데 방언 통역의 은사를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 저에게도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그 은사를 좀 주십시오. 막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남의 소리, 남의 기도 들어서 뭐 하게? 순간 전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갔고요. 이후로는 한 번도 하나님한테 은사 달라고 구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저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제가 들을 수 있도록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새벽 묵상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여러 상황이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저에게 늘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있으면 성경을 읽어도 그냥 활자일 뿐이고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도 그저 평범한 얘기가 되고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보아도 늘상 있는 그러한 일이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저의 시선을 집중했을 때 비로소 성경과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걸로 느껴집니다. 자, 그러나 깨닫고 들었다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자, 이제 어떤 책임을 져야 할 건가를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이제 25절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언약을 맺었다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 죄송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그 언약을 의미하는 베리트와 잘라내다, 자르다라는 의미의 카라트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언약을 자르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와 같이 언약을 맺는 것을 언약을 자르다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에는 언약 체결 시에 양이나 송아지 같은 그러한 짐승을 죽여갖고 쪼개어 딱 놓습니다. 자, 이처럼 짐승을 쪼개놓는 이유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 체결한 그 언약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쪼개어진 짐승처럼 죽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너희들이 순종하되 순종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간주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느냐고 다짐이 다짐을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 율례와 법도를 이제 다시 재정비하고 이 모든 내용들을 이제 율법책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 역사는 역사가의 관점에 의해서 기록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이를 기록한 역사가의 주관과 관점에 치우친 왜곡된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역사관과 일본의 역사관은 상이합니다. 동양의 역사관과 서양의 역사관 역시 상의합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서라고 그렇게 그냥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연도가 상당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극히 주관적이고 그냥 추상적인 그런 책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성경은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인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과 주관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다면 이 세상에서 성경만큼 객관적인 기록물은 없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을 재정비하고 이를 율법책에 기록했던 목적이 자신의 이름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였다고 본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기록했다면 여호수아 이 책에는 다 그 여호수아의 무용담만이 가득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율법을 정비하고 이 모든 내용을 율법책에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아무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임을 현재는 물론 후대에까지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쭉 보면 여호수아는 참 집요하고 치밀합니다. 자, 세겜에 이스라엘을 다 보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일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그 모든 내용을 다 요약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고 우상을 섬기려고 있냐고 질책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과 자신의 집안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딱 선포를 합니다. 자, 이것은 지금까지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엉기적거리고 있던 그런 이스라엘에게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자신의 입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면서도 자신들도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이쯤 하면 됐지. 다시 한번 여호수아는 반어법을 사용해서 너희가 만약에 이를 어길 시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인데 너희를 그래도 믿을 것이냐 또 한번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에 또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결단을 고백하자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너희가 너희 스스로가 증인이 되었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백성들과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는 그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율법을 다 재정비하고 이 모든 내용을 율법책에 다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못하게끔 그렇게 모든 조치를 다 취했는데 이 모든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26절에서 27절처럼 그는 이제 큰 돌을 여호와의 성소 옆에 있는 상수리 나무 곁에 세우고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 돌이 우리가 한 모든 말을 다 들은 그런 증인이라고 지금 내세웁니다. 자, 돌이 어떻게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무생물인 돌이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자, 이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돌을 볼 때마다 이 돌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였는가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취해진 그러한 조치였습니다. 우리나라 묘비에는 대체적으로 탄생일과 사망일 그리고 유족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의 묘비에는 망자가 생전에 좋아했던 말이나 또 망자를 그리워하는 어떤 추목을 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간략한 글들을 그렇게 새겨놓곤 합니다. 바로 우리 양화진 언덕에 있는 우리 외국인 선교사 묘비에도 이런 형식의 글들이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돌이 가장 단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돌을 이제 묘비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겜 그 상수리 나무 곁에 서 있는 그 돌을 지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돌이 어떤 이유로 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생각할 것이고, 자, 이야기는 분명히 후대에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과연 여호수아의 이 바람대로 됐습니까? 이제 바로 다음에 전개되는 그런 사사기의 시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배반하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자, 그럼 여호수아가 만약에 돌 대신에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다이아몬드를 거기다가 크게 해갖고 세워서 증거비로 삼았다면 사사기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서두에 제네바는 그 깔병 그 탄생 400주년 기념해서 1917년에 제네바 대학 그 맞은편 벽에다가 현무암으로 약 폭 100m, 높이 5m의 종교개혁 기념비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비가 세워진 지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맞은편에 있는 대학의 화장실 조명은 마약 투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푸른색 형광빛을 띠고 있습니다. 깔방이 그토록 종교개혁을 주도하고 매주일 설교했던 생빌 교회에서도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교인의 수가 극히 소수입니다. 휴가철이 되면 교회도 문을 닫습니다. 옆 마을과 돌아가면서 통합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 제네바 전체 교회의 청년 모임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 전체 청년 모임, 그 모임 숫자가 100주년 기념교회 우리 교회 청년의 수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제가 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비록 그들은 주일에 교회나 성당에 나가지는 않더라도 그들의 문화 속, 그들의 삶 속에는 기독교의 사랑이 이미 녹아있기 때문에 실천적으로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네바가 종교개혁 기념비를 현무암 대신에 더 단단한 돌로 만들었다면 이러한 현상이 없었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모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함이로다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사도행전 4장 11절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378쪽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삶을 정리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바란 것은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지구상에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리더로 살았기에 그 누구보다도 이러한 사실을 깊이 인지하고 있었고 또 리더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자신에게 국한시키지 않고 자기 집안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으로 승화시키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스스로 고백하게 하고 결단시키고 스스로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고 또 죽기까지 순종할 것을 약속하게 하는 언약을 맺고 이 모든 내용을 책에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돌을 증인으로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풍요와 안정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보다는 물질이나 개인의 야망을 더 우상화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상상치도 못했던 너무나 귀한 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산돌이 되어주셨다고 오늘 성경 말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물질들은 언제든지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져버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산돌은 산돌이신 그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해 주셨다고 함께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산돌이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거룩한 지체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조건 산돌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들려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손에 쥐어지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우상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나는 물론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을 저버렸던 우리의 지난 잘못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의 못된 그 행동을 자녀들이 답습할지라도 그들이 그 잘못으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미천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이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것임에 내 스스로가 주님을 믿는 자답게 산돌이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산돌이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주신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산돌이신 주님만이 우리의 증인이심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나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산돌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